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정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26장 2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물러가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로마의 관리들과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상을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상소를 금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상소를 따라서 로마로 올라가는 계획이 잡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바울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올라갈 때 일행이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세 사람이 함께 이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기로 임무를 맡은 사람은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토데는 어떤 임무를 맡은 군대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구스토라고 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는가 하면 제국을 방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많은 군인들을 통솔해서 외적으로부터 로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는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곡창 기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이집트로부터 밀을 배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져와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황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만약에 황제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그는 황제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분명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구스토데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로마의 시민들을 위하여서 식량을 공급하는 황제의 친위대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거기에 그 임무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이 맡겨졌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로마로 올라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북쪽으로 로마 제국이 이 제국의 영향이 미치는 가장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영향이 미치는 구석구석 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로마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올라가기를 항상 고대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사역에 힘쓰는 중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바울 한 사람의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험한 일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한 설교들,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 앞에서 한 간증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과 28장은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 이르는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바울이 로마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면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그것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런 약속, 이런 일들이 꼭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기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두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때가 언제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을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1세기 로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로마 제국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법과 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성취한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위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바벨론도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제국을 이룩하였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제패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절반을 다스릴 뿐이었지 서쪽에는 로마와 그리고 또 저기 스페인과 영국에 이르는 그와 같은 로마 제국에 그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로마는 영국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로 만든 그와 같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포장된 길이 제국의 끝까지 미치는 그와 같은 교통망을 이루고 있었고 여러분 로마의 우편제도는 얼마나 빠른지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우편이 세계 곳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는 전쟁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인류가 구현한 최초의 그 국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지만 그러나 1세기에도 그 일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조건을 갖춘 국가가 바로 로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바로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올라가서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로부터 온 세상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마음에 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냥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주어진 데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그는 거기에서 일하면서 로마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사역자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에도 가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때를 항상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로마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떤 직장에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올라가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품고 항상 기도하고 소원할 때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사소한 그런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때가 되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일들을 많이 기록해놓고 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누가의 관심은 바울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를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헨리 블랙커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그런 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만 바라보고 그 일들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이 무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무료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두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여행하는 이 시기는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선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잘 이해하려면 그 지중해의 어떤 환경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일행들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마도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그 배는 아드라무텐으로 가는 배로 아시아의 무시아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아마 연안을 항해하는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배를 타고 도달한 곳이 루기아의 무라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로마로 가기 위한 더 큰 배로 갈아탔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이 로마로 밀을 싣고 가는 배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윌리오는 이 로마에 식량을 공급하는 그 항로를 관리하는 군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식량 운반선을 타고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이 되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로마로 여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양선을 따라서는 그들이 간신히 짧게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큰 바다로 나아가면은 바람이 심하였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든 배들이 항해를 멈추는 그와 같은 바다가 이 지중해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위험하였고 여행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미항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니었고 그 작은 항구에 이 큰 배를 대고 있을 때에 이 겨울에 북풍이 밀어 그 다가올 때에 몰아칠 때에 이 배가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하면 이 미항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결정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었는가?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이 지중해를 많이 여행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여행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여행이 그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충고하였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그렇게 1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서 바람에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우다라고 하는 성을 지날 때에 간신히 거룩배를 배 위로 잡아 올렸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그 당시에 모든 선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바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이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고 하는 말과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북동풍이라는 말이죠. 이 바람은 이 그레데 섬의 높은 산으로부터 내리부는 북동풍이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레데 섬에서 북동풍이 불어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 북쪽에 연안이 있기 때문에 북쪽 연안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면 이 배가 밀려가게 되면 큰 대해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배는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이 아시아나 마게도네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바람이 잠시 분 것이 아니라 14일간이나 거치지 않고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바울이 탄 배를 먼 바다로 밀어내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해안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4일간이나 낮에도 해를 보지 못하였고 밤에 별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폭풍 속에 시달리면서 표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22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였고 자지도 못하였고 살 소망조차 사라진 사람들 풍랑이 조금도 잔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다는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고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 소망이 없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자초했느냐 이렇게 그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올바른 메시지인가? 그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온 세상이 처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죄로 인한 절망스러운 처지를 깨닫게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말해 주어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책망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신의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마치 우리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련한 처지와 함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참으로 그들은 바울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물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14일간이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승진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누구냐?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왜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가? 그냥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고 있는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로마는 항상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황제들은 거기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싸움을 하고 검투사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국의 그 변방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로마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게 된다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죽어야 될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로마로 불러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축소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상인들이 그렇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죄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일간이나 죽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란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들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으로서 20년 동안 복무하면은 승진하고 은퇴하면은 로마 제국이 주는 그 연금을 따라서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연금도 명예도 기대할 수 없고 죽음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에 이끌려 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 소망인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양식도 버렸습니다. 오직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시간들을 14일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소망인 이 생명조차도 포기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소망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을 가져왔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것을 실감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4일 동안 이 풍랑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그것을 배우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부자가 그의 소출을 많이 쌓아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늙으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반드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그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일생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비록 배에 있는 자신들의 육신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을 우리 성도들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